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이런 내적인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제가 이제 노파심이 드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앞서서 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질이로구나. 그냥 이렇게 남의 일 보듯이 이제 보시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자질을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가질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너무 좀 그냥 이상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어느 수준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이제 맞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내적인 자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직분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당연히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그 리더들이 특별히 이런 그 자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말해주는 이유는 그들의 사역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자질이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공감대를 확장하고 또 분명하게 같이 나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든지 또 그래서 돕는 어떤 성도들이든지 또는 사역에 참여하진 않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면 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너무나 복된 교회이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몸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이다라는 그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그 모임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이제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만 축복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오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집사 직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셨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감독들에게 하신 말씀 또 직분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라는 그 단어가 나왔죠. 8절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하면 servant, 섬기는 자입니다. 원래 그 집사라는 말은 이제 봉사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또 기능을 수행해야 하니까 이제 집사들을 세운 것이죠. 우리 집사들을 세울 때 그래도 가장 먼저 그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모든 다른 사역들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그 사역에 집중하게 하려고 이제 그 사역을 맡아줄 사람들을 이제 선출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뭐 덜 중요해서 집사들이 하고 뭐 이것이 더 중요해서 물론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한 모두 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일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맡겨놓고 위임해놓고 또 다른 일 쪽에서는 또 일을 맡아줄 사람에게 또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사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사역에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것은 구제였습니다. 구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이제 나눠주고 분배하는 일이죠. 이제 그 일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것을 맡아줄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또 이제 보면은 스데반 집사나 뭐 빌립 집사나 이런 집사들은 뭐 설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순회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이런 그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그 이제 자질 중에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정중하고입니다. 정중하고는 이제 진지하고 사려가 깊다 이런 말인데 정중하다는 말 우리가 이제 예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한 거 있잖아요. 45도 이상 이렇게 굽히고 뭐 이렇게 말도 굉장히 점잖게 낮은 톤으로 하고 이런 것에 이제 정중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떠올리지만 사실은 집사들이 정중해야 한다라는 말에는 그 사역의 특성상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제 그 일꾼들이 집사들인데 당시 구제는 이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이제 좀 부유한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구제물을 수집을 했어요. 모았습니다. 이제 주로 음식이었죠. 그때 당시에 잘 못 살고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7일인데 하루에 두 끼는 먹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14끼분을 1인당 계산해서 잘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전에 2만 명이었거든요. 교인이. 그 2만 명의 대부분이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큰 체육관이 두어 개가 있어도 그 일을 잘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집사들이 일이 양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빨리 좀 담아요. 뭐 아니 나 빨리 급하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다든지 아니요 뭐 분배할 때도 여기 있습니다. 좀 툭툭 던져지는 식으로 그냥 빨리 뭐 이렇게 하면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얼마나 그 마음의 동기가 많이 사그라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중해라, 배려 깊게, 사려 깊게 행동해라. 이거죠. 신실하게 해라, 진지하게 해라. 그리고 또 이런 물질을 다루는 그런 집사들이 집착하거나 이런 데다가 돈을 또 막 써버리면은 안 되니까 이제 술에 임박히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다룬 말씀. 그게 이제 또 반복돼서 나왔고요. 또 이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또 써버리면 안 되니까 또 그런 것들 유혹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제가 다니던 전에 교회에서는 이 재정을 맡은 이제 직분자 한 분이 이제 이거를 너무 열심히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재정에 이게 크게 그 손실을 가하는 바람에 아주 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딱 성경에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런 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구이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야고보서 3장의 10절의 말씀에서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경우를 스스로 인식을 하십니까? 아,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그래도 가끔 가다라도 내가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끔 가다라도. 나머지는 자주 한다입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말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두 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짓이지 않습니까? 비의도적으로 두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잘 통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의도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같은 말인데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반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야 잘 알아듣고 잘 내게 반응할 것 같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저 사람이 잘 알아듣고 나한테 반응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이디가 둘이 이상이 있는 집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거든요. 아, 엄마는 왜 얘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경험 없습니다. 애가 하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구이연할 수 있죠. 말은 사람에게 대화와 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 내면에 참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또 행간을 또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르게 풀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가 다르면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은 필수적이긴 한데 너무 어려움을 주지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말을 잘 표현하고 그걸 잘 의미를 살려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말을 들을 때 문제예요. 말을 들을 때. 들을 때 자기마다 자기 해석의 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의 틀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 해석의 틀로 딱 걸러내고 딱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새로운 말이 있어도 새롭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진지한 말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진지하지 않은 틀을 가지고 있으면 진지하지 않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내가 잘못된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거의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들었어. 맞아. 근데 해석은 다르게 해놓고 들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해석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검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가 느끼고 받아들인 그대로 그냥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 이해했나? 이런 생각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렇게 얘기하네? 아, 항상 저런 식이네? 그게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성숙하고 있는지 항상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 사람 항상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이만큼 성장하면은 좀 변했네. 이제 그때 가서야 뒷북치는 거죠. 근데 이 두말하는 것이 제가 앞서서 두말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각자가 다 반응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우리 개인수비 한인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서 하는 적 거의 없지만 가끔가다 할 때 보면은 제가 똑같은 말이라도 좀 이상하게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말하는 것은 반응이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기저에는 화해의 소명이 있습니다. 화목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분열되거나 아니면 서로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죠?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더 조심스럽죠. 조심스럽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이 말 조심스럽게 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이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배어져 있는 습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들린 습성이 있다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 훈련되어 왔다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해야 될 말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아, 내 앞에서는 좋게 얘기한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는 편하게 얘기한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아, 뒤에 가서 나쁜 말 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자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얘기할 때 좀 더 나가면 자기 판단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저럴 수 있다. 그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돌아서 저한테 이렇게 올 때 그 사람, 아이,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냉정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물론 그렇게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의 그 정성과 또 호의는 감사해서 아, 뭐 고맙 그 말씀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말에 별로 이제 시험을 또 많이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어떤 성인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나쁘게 얘기하거나 자기가 얘기한 거를 막 한 것처럼 막 말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들리게 하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거 뭐지? 하는 그럴 때 생기는 게 뭐죠? 이게 불안입니다. 불안. 또 이것도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또 많이 또 당해본 사람은 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또 미리 앞질러 가가지고 더 불안해지고 있죠. 근데 그 불안할 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 이건 작은 일이니까 그냥 없는 걸로 쳐.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은 항상 그게 적체되게 돼 있습니다. 쌓여가지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가 나중에 일이 터졌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이랬을까 하는 생각해 볼 때 자기 여태까지 그냥 쌓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리저래 저래 이래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하여튼 자기에게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다 잠겨져 있었던 거죠. 이게 음식이 한 2시간, 3시간 안에 위에서 싹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위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을 느낄 때 어떻게 하세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불안을 느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아, 뭐 그렇게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도 많이 바쁘신데 뭐 오늘도 이 지구도 돌리셔야 되고 뭐 별들도 관리하셔야 되고 이런데 아, 하나님 뭐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고해야 돼. 그런데 그게 거기서 이제 미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큰일이 빵 터졌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고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냉랭하지? 이렇게 딱 할 때 하나님 이거 뭐죠?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게 그런 뜻이야 라고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놓는다라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문제이지 이 말을 해석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아니 물론 그러실 때도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렇게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제 들려지셔야 합니다. 9절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바로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 터득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제가 좀 앞서서 다른 말씀이지만 이제 디모데서에는 여성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도 차별 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해될 만한 그런 또 말씀이 또 나오긴 해요. 여자를 세우지 말라라는 뜻으로 하는 말 아닌가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잘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아름다운 지위와 집사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믿음의 비밀, 믿음의 담력 그러면 그때 1차적으로 듣는 그 당시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분명히 명확하게 딱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도대체 뭐야? 뭐 어떻게 갖는다라는 얘기야? 라는 그 말이 약간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이라는 말은 성경에 신약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다라는 그 말 또는 뭐 이제 다른 말로는 맑은 또 순결한 거짓 없는 정직한 뭐 이런 등의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양심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뭐 마음 뭐 이렇게 뭐 우리 대학 배웠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게 잘하는 게 양심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내면의 한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잘 되시죠? 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양심이 좋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감지할 수 있는 것도 내 양심이 깨끗할 때 그렇게 잘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반대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바로 디모데전서 이제 쭉 읽으시다 보면은 4장 2절에 가서 이런 말씀 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불화살. 그러니까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예, 다리미 있죠. 다리미 이거 표준말 맞습니까? 일본 말입니까?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아이런. 아이런으로 양심을 지졌대요. 그러니까 양심이 망가졌습니다. 아, 그런 상태까지 양심이 망가진 거를 이제 표현하는 말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식하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9절의 말씀과 4장 2절의 말씀은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내용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이제 불량 상태다, 끊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왜곡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있긴 있는데 잘 자라지 않았다라든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동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내 인생 어떻게 이거 꾸려가지? 내 힘으로 내가 성실하고 내가 실력을 잘 쌓고 그리고 내가 또 많은 노하우를 터득하고 또 자격증도 많이 받아서 내 인생에 내가 만족할 정도로까지 내가 이렇게 잘 쌓아가야지. 그래서 자기 우물을 파는 겁니다. 자기가 마실 물을 끄집어내기 위한 우물을 자기가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제 저장하는 그러한 이제 일련의 자기의 힘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만족할 만큼 채워지나요? 자기가 만족할 만큼 채워진다는 사람은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만족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당히 탁월하거나 아니면 또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어드밴티지가 이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볼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 정도면은 뭐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들,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오늘도 딱 일어나서 내 우물에다가 내가 무엇을 채워놔야 될까를 고민하죠. 근데 이게 잘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채워집니까? 내 우물을 내 힘으로 채우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터프해요. 무한 경쟁이고요.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만족할 만큼 붓기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다가 이제 쭉 그렇게 불가능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가다 보면 일종의 이제 체념 상태가 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를 채우고자 싶어하는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보면 알게 되는 거죠. 나만큼 채우고서는 이렇게 못 사니까 너는 더 많이 채워야 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조정하게 되죠. 너는 이렇게 돼. 내가 지름길을 알려주는데 왜 못 받아들여? 이거 너무 네가 그렇게 돌아서 가면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냥 내 말을 들어. 컨트롤 이슈가 여기서 나오죠. 컨트롤하죠. 그러면은 나의 컨트롤을 받는 대상이 뭐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든지 뭐 교우들이라든지, 아, 예, 맞습니다. 당신의 컨트롤하는 그 정말 능력이 탁월하군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뭐 제가 뭐 심한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뭐 목사직을 걸고라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컨트롤 당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 바보란 말을 틀면서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빼놓고는 아닙니다. 누가 자기를 조종하는데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런 사람도 자기를 조종하고 간섭하고 개입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갈등과 알력이 더 커지죠. 관계 속에서. 관계가 급기야 이제 부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하지 않고, 이게 지금 양심이 화인 맞았을 때 쭉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해지지가 않, 포기가 안 돼요. 아, 내가 컨트롤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텐션이 가득 차고 알력이 세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외식하는 거죠. 나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주 훌륭하게 보이게 한다라든지, 나는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소유와 이런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급기야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냥 성경에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과정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지 못하면 이런 패턴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실제로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벗어나지 못할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어긋장 계속 나가지고 그래서 위선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 여러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치 않고 나의 내면에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이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내 인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원초적인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인스팅티브합니다. 불안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어떻게 채우지? 두렵습니다. 근데 막 열심히 채웠는데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또 막 컨트롤합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두려운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과 알력이 생기면은 그러면 또 불안합니다. 그런데 또 외식하고 거짓말할 때는 또 두렵습니다. 불안, 두려움, 불안, 두려움, 불안, 두려움, 불안, 두려움. 나의 내면에서 이게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끗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직한 그러한 마음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터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다 비밀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은 이렇게 감추어 놓고 알려주지 않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어로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맞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성경 바꾸면서도 이렇게 안 고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해석할 때는 원어에 충실한다면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를 터득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란 뭐죠? 신비란 이렇게 보이는 사물과 사람과 또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어서 그냥 객관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어요. 뭐 백동욱 집사님 멋있게 생기셨다. 백주원 형제는 굉장히 미남이다. 뭐 이렇게 등등 해서 묘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멋짐과 미남됨이 내게 주는, 보이지 않게 내게 전달하는 메시지, 무언가 주는 감동,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새로워지고자 하는 희망과 욕구, 건전한 욕구죠.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아, 이것은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제 그랜드 캐년에 가보지 못한 분들이 어떻대? 그러면은 와, 거기는 화석이요. 그냥 막 몇십억 년을 이렇게 한 그 화석이 아주 크게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것이 깊은 막 1600m, 1700m 그 계곡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막 너무 깊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식물들이 굉장히 독특한 식물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 그랜드 캐년은 그런 물질로, 그런 보이는 것들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그랜드 캐년 그 정상에 뭐 예를 들어 전망대에 딱 서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것, 그것은 바위, 식물, 뭐 골짜기 이런 거 느끼는 거 아니죠? 갑자기 감동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죠. 사람을 굉장히 무언가 사모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죠.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도 떠올리고, 그리고 무언가를 향한 내 안에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막연하나마 그런 희망을 갖게 되죠. 이것이 그랜드 캐년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시겠으면 가셔서 한번 서보세요. 올 여름에 기회를 내셔서. 자, 그러면 직분자들은 믿음의 신비를 가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이란 분명히 대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나의 그 말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 그런 것은 말로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 문제 해결, 예수님 믿으면 뭐 미래 보장, 예수님 믿으면 질병 치유,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말로만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에는 이 신비가 없습니다. 그냥 공식이죠, 공식.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또 이 모든 세상에 가지신 그 사랑의 진동이 느껴지고 그렇게 사랑 앞에 내가 딱 섰다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아, 내가 옛 삶을 좀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과 이런 습관과 이런 성품은 내가 좀 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누가 꼭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아 그리고 내가 좀 더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기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설 때는 그 사랑의 순수함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또한 나에게는 굉장히 처참하고 비극적인 사실로 일단은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바닥까지 치는 그런 처절한 죄인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고 발견하다 보면, 아,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소망의 길이라는 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죄인됨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믿습니다, 뭐 할 겁니다, 이런 말은,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신비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내가 기대치 않았던, 또는 내가 또 바랄 수도 없었고 염치 없어서 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축복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와락 달려가야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은, 그거는 사막의 신기루입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의 신비의 방식을 터득하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고 또 쉽게 전달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내게 전달될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의 새로운 그 주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믿음의 신비는 이렇게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 예수님이 그냥 죄값을 당신이 치러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네. 아, 뭐 그랬다며요. 아, 내 구원받았네요. 믿으니까. 이런 공식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고 얼마나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와 이 세상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그 하나됨의 그 축복의 비밀을 터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 마음속에 깨우치고, 그것이 어느덧 나의 삶의 방식과 목적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결과는 믿음의 신비를 터득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완전히 이렇게 말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잘 내려놓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신비를 터득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아, 믿음의 신비에 대한 영역을 내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거를 보시고 그 신비의 세계는 절대로 허황된 것이 아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믿음의 신비가 터득이 되면 13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담력이라는 말은 boldness,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한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가 담대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 있게, 자유롭게, 정직하게 자기의 믿음의 신비에서 터득한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일구 이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집사 마지막에 이 교훈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유롭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구 이연의 수준에서 믿음의 담력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고쳐져야 하고 무엇이 돌봐줘야 되며 또 무엇을 향해서 무엇에 애써야 하는가, 라는 측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드리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비를 터득하고 담력을 갖는다는 것은 일꾼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조금 뭐 과장형으로 들리실지 몰라도 이것이 충만하면은 그냥 다른 것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신비가 이제 더욱더 깊어지고 커질수록 우리 영적인 체험이 더 부유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따라오는 불안, 두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또 무겁고 또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도망가거나 피해가지 않고 직시하는 거죠. 믿음의 신비 안에서 이제 이 믿음의 신비를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 한번 애써보겠다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너무나 좋은 결단이세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비죠.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볼 수 있다니 그것이 신비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충만한 그런 교회 일꾼들로 가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